드디어 뉴스포커스와 팝스 잉글리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 방송됩니다.
뉴스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만간 2차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 달 북한을 방문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4일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공식화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뉴욕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We have an agreement to work out another summit. The location is being worked on, the time is being worked on, and we'll be announcing it.
트럼프 대통령이 머지않은 장래에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 두 사람 모두 그것, 그러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회담이 1차 회담과 비슷한 형식으로 열릴 것이며 아마 싱가포르가 아닌 다른 장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김정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조만간 갖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인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그러면 공식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윤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상 공식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목소리 방금 들으셨지만요. 네. 2차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데 대해서 북한 측과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얘기는 사실 이제는 구체적인 장소와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네.
이제 2차 정상회담은 시기와 장소만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시기에 대해서도 영어로는 pretty soon, 매우 곧, 또는 not in the long distant future, 그러니까 멀지 않은 장래, 또는 곧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주목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런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서두르지 않겠다, 정상회담을.
네.
그런 얘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북한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여느 말하자면 두 나라의 정상회담이 결정이 되면 통상 두 나라가 동시에 시기와 장소를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과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북한 쪽은 역시 1차 회담 때랑 마찬가지로 아무런 입장 발표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물론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조율해야 될 것이 꽤 많이 있다라는 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구체적인 상황은 사실 폼페오 장관이 10월 달 들어서 4차 방북을 하면 그 결과로서 확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북 정상회담, 우리가 1차 정상회담이 실제로 이뤄지기까지의 과정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5월 안에 정상회담을 갖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발표를 했지만
네.
6월로 갔고요. 또 중간에 한 차례 취소되는 우여곡절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사실 미북 간의 지금 비핵화 진전도 상당히 안정적이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제 문제도 시기 장소와 함께 중요한, 말하자면 고려사항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공식화됐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네. 이 미국과 북한이 그러면 물밑 접촉에서 이런 진전을 이룬 건가요? 최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그 2차 정상회담이 그야말로 가시화, 공식화되고, 또 이를 위해 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제 10월에 방북한다, 이런 발표가 나온 상황인데요. 지난 8월 24일인가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그 폼페오 장관의 그 방북을 취소한 지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미북 정상회담 회담이 그 되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역시 그 한 달 만에 이렇게 그 상황이 바뀐 데는 역시 그 미국과 그 북한 간의 그 물밑 접촉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정상 24일이죠. 그 미북 정상회담을 꼭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2차 정상회담이 그 1차 회담과 비슷한 형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 이거와 관련해서는 역시 그 미북 간의 이 문제를 두고 시기와 그 장소는 아직 안 됐지만 형식은 그러니까 합의가 된 겁니다.
네.
그럴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 합의가 오간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데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게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이것은 역시 그 미북과 북한 사이에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비핵화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그 공감대 소통이 있지 않았나 그런 추측이 가능하고요. 폼페이오 장관이 또 23일이죠. 그 미국의 그 폭스뉴스와 인터뷰였는데요. 여기서는 북한의 그 특정한 핵시설 또 무기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논의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핵시설은 지난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평양 가서 그 정상회담 했을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핵시설은 뭐 기존 얘기고요. 다만 이제 무기 시스템 이런 얘기인데 무기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볼 때는 역시 그 ICBM 뭐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나 이 처리 방안을 논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추정해 보면 역시 그 김영철 북한 통전부장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사이에 상당히 그 지난 그 방북이 취소된 한 달간에 여러 소통이 있었고 여기에서 상당히 긴밀한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공감대의 바탕으로 해서 다시 미북 정상회담이 원칙적으로 합의가 되고 이를 위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그 10월에 평양을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이 친서라는 것이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이런 친서도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역할을 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표에 따르면 정상회담을 결정한 주요 배경이 친서가 있고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3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입니다.
네.
이 두 가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결정한 배경으로 꼽은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좀 더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겁니다.
네.
물론 의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직접 전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 내용들.
네.
이것은 아마도 친서에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낸 게 최근에만도 두 건에서 세 건이 됩니다. 이것이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여러 경우에서 언급을 하다 보니까
네.
이 같은 친서를 갖고 다른 오케이전 경우에 얘기하는 것도 있고 해서 9월 중에 두 건을 보낸 건지 아니면 세 건을 보냈는지 이것이 조금 확실치 않긴 하지만요. 8월 1일 날 미군 유해를 송환하면서 보낸 친서가 네 번째 친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6차례나 아니면 7차례 지금까지 친서를 전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아마 최근 가장 가까운 것이 뉴욕의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리용호 외무상을 통해서 보낸 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친서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베 친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그것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극찬을 한 것으로 그렇게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정말 멋진 예술 작품이라고
네, 네.
얘기까지를 했는데요.
네.
그 내용 자체를 꼽으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바람을 적었을 거고요. 앞서와 마찬가지로.
네.
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의지 이상으로 확인을 하는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가령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 문제라든지 대륙간 네. 탄도미사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아주 멋진 편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상회담을 결정한 것인데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전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네.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크게 작용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그동안 핵목록 신고와 종전선언을 놓고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이 났다고 볼 수 있나요?
결론이 났는지는 뭐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분야에서 상당한 그 진전이 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 그동안 지난 한 달간 그 미북 관계가 상당히 교착 상태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이 이제 사실이고
네.
또 8월 24일 날 폼페이오 장관이 전격적으로 이제 방북을 취소한 그 원인과 이게 관련이 돼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핵화를 둘러싸고 미북 간의 그 주고받는 조건이 맞질 않았던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이 가장 바라는 것은 북한이 핵신고,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이런 것을 다 신고를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야 이것을 검증, 사찰하고 폐기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미국이 1차적으로 지금 바라는 것은 핵신고를 하려는 겁니다. 그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은 반대로 이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은 종전선언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번 폼페이오 장관이 그 7월 초에 평양을 갔을 때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요. 미북 간이 상당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북한이 그때 발표한 성명을 보면 우리는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기를 했고
네.
또 미사일 시험장도 자체적으로 지금 폐기를 하고 뭐 미군 유해도 다 돌려보냈는데 미국은 심지어 그 종전선언도 안 해준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의 입장은 조치를 했으니 종전선언을 해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이에 그 간극이 안 맞아서 지금 그런 건데요. 그동안에 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온 거를 지금 폼페이오 장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발언 이런 걸 볼 때 상당한 좀 어떤 그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핵신고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볼 때 아 이 정도면은 어떻게 좀 되겠다. 아 뭐 이런 어떤 그 심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아마 북한이 신호를 보낸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북한으로서도 종전 선언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아, 당신네들이 이런 비핵화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종전 선언을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상당히 뭐 결론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극이 좁혀졌다. 이런 관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자, 이 날짜와 장소가 정해지진 않았지만요. 그래도 이런저런 것을 그 고려해 보면 시기가 언제쯤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시기에 대해서는 사실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10월 중에 열릴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그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빠르면 10월 중에 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10월 하순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연결을 시켜보면 중간선거 이전에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지 않는가
네.
그런 관측이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 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은 사실 연내에는 충분히 열릴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 좀 약간의 복잡한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종전선언이 정상회담에 개입이 되면 한국 정부는 지금 올해 안에 연내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3자가 서명하는
네.
종전선언을 채택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세 정상이 같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말하자면 미북 2차 정상회담의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참여해서 3자 정상회담에서의 종전선언 서명을 희망하고 있다는 그런 관측들과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조금 더 일정은 늦춰질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장소 문제 관련해서 서울 얘기가 나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에 서울을 답방하기로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김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해서 2차 정상회담도 갖고 3자 정상회담도 여는 것으로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사실 연내에는 열리겠지만 가까운 장래에 보다는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요. 장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이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고요.
예.
또 판문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것도 다 유동적인 상황이고요. 정상회담 자체가 어떻게 조합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싱가포르 이외에 다른 장소가 거론될 수가 있겠고요. 장소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유일하게 싱가포르가 아닌 지역에서 열릴 네. 것 같다. 이거밖에는 사실 네. 공식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11월에 2차 정상회담이 열리면 미국과 북한 정상이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인데요. 자, 왜 정상회담을 또 하는 것인가? 좀 뭐 원초적인 질문 같지만 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미국과 북한이 각각 이제 지금 정상회담이 필요한 그 나름대로의 그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6월 10일 날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했고 또 이것이 상당히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언론의 그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6월 12일 날 그 정상회담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에 사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그 미국으로부터 그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당시 그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그 공동선언이 그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네.
그 안에 보면은 비핵화 관련해서 미국이 결국 정상회담을 한 것은 비핵화라자고 한 건데 비핵화 관련해서는 그냥 원칙적으로 한반도를 비핵화한다 이것만 다녀 있지
네.
비핵화를 어떤 순서대로 또 무엇을 먼저 하는 건지 비핵화의 목표 시간표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그다음에 그 미국의 여러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워싱턴 포스트 신문 같은 데서는 북한이 그 정상회담 이후에도 계속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생산을 계속하고 있고 또 핵물질을 계속 만들고 있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의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 또 일반 여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보고 아니 비핵화자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지금 이게 거꾸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상당한 어떤 그 역풍을 맞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비핵화를 해야 되는 이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정치적 수요가 있고요. 또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지금 다시 그 미국과 2차 정상회담을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차 정상회담을 싱가포르 해서 상당히 각광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북한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은 제재 해제입니다. 북한이 벌써 지난번에 봄이죠. 그 노동당 그 전원회의를 열고 이제 핵 경제 병진 정책 대신 경제 발전에 모든 것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재가 이렇게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경제 발전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제재 상황을 풀어보고 경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기 때문에 각자 어쨌든 미국과 북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 2차 정상회담에 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6일에 비핵화 시간표 등 이 북한과 시간 게임을 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왜 그럴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에 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정부 특사단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임기 안에 그러니까
예.
2021년 1월까지는 비핵화를 완료하겠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고요.
네네.
또 폼페이오 장관도 사실 이런 시한을 받아들여서 일단 이 시한이 이렇게 굳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불쑥 말하자면 시한을 설정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또 폼페이오 장관에게도 시간 싸움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
예.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무슨 배경이냐. 사실 이런저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것이 좀 시간에 쫓기는 듯한 말하자면 최 기자가 방금 얘기한 대로 북한으로서는 제재 해제 문제가 사실 시급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비핵화를 빨리 서둘러야 제재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북한을 압박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그야말로 시간에 쫓기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겠다라는 의미이고
예.
이것은 결국은 북한 측이 요구하는 단계적인 해법 이것을 일부 수용했다는 의미가 아니냐.
네.
그 말은 단계적 해법이라는 것은 조치와 상응 조치가 시차를 두고 일어나면서 비핵화가 진전이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사실 어떤 것이든 이것이 시간이 좀 늘어지든 아니면 1차 임기 중에 비핵화를 완료하든 그러기 위해서는 로드맵 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로드맵이 있어야 정확한 목표가 설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한은 좀 넓게 잡더라도
네.
로드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10월 달에 4차 방북을 하게 되면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와 아울러서 전반적인 보통 좀 아주 자세하지는 않더라도 그 시간표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것을 북한 측과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그러고 정상회담에 임하게 될지 않을까 그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네. 자, 이 미국 정치권,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그 대북 접근 방법에 대해서 뭐 참 비판이 많은데요. 지금 이 2차 정상회담을 이제 정치권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정치권이라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면 행정부가 있고요.
네.
또 공화당, 민주당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그 여론, 그
네.
언론 이렇게 있다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앞 얘기 드린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일을 지금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 폼페이오 장관에서 나오는 일련의 발언은 상당히 지금 낙관적이고 긍정적입니다.
네.
미북 간에 상당히 그 물밑 접촉 이런 게 있고 여러 가지 그 언론이 모르는 여러 가지 진전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폼페이오 장관은 미북 관계 그 새로운 어쨌든 새벽이 밝았다 이런 얘기도 해가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CIA를 비롯한 그 실무 부서 또 일선 실무자 사이에는 좀 회의적인 언론이 있다. 이런 이제 그 언론 보도가 최근 그 CNN이 보도를 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지금 CIA 미 중앙정보국의 그 수장이 그 진아 에스펠 그 CIA 중앙정보국장인데요. 미 중서부에 가서 최근에 그 CIA에 대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핵 문제가 핵무기 자체가 북한의 어떤 체제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폐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것이 지금 뭐 방북이 어렵고 뭐 비핵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미국의 정보 부서에서 하나의 인식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파적인 차원에서 보면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1월 6일이면 그 중간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가뜩이나 이제 그 반대당인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덜렁 그 원칙만 하기 위해서 비핵화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만일 방북에서도 이제 비핵화가 좀 구체적인 게 나오면은 뭐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지난번 그 1차 정상회담처럼 정상회담은 했지만 그야말로 소문난 잔치에 끝나고 난다면은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공세를 피지 않을까. 즉 김정은 위원장 손에 또 놀아났다. 아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이것이 상당한 그 정치적으로 그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0월에 북한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방북이 취소됐으니까요. 한 달여 만에 방북이 되살아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10월 달에 방북하게 되면 네 번째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네 번째 방북에서의 특징은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에 따라서 방북을 한다는 점입니다.
네.
그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 면담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네.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그러나 7월 달에 세 번째 방북 때는 사실 면담도 못했고 또 빈손으로 돌아오면서 상당히 미국 국내적으로 역풍을 맞지 않았습니까?
네.
아, 비핵화 진전이 없는 것이 아니냐. 북한이 시간 벌기만 하고 비핵화는 실질적으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여러 가지 의구심이 높아진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런 맥락에서 4월 4차 방북이 지난 8월 말에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취소되면서 사실 그나마 더디게 진행됐던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이 그야말로 답보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달여 넘게 답보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4차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하는 분수령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방북이 되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2차 정상회담도 여기에서 시기와 장소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네.
중요하게는 그 핵심 쟁점이죠. 종전선언 문제 그리고 네. 핵신고 영변의 핵시설 폐기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조율이 되고 결정이 돼서 정상회담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담판을 짓게 되는 이런 모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 4차 방북이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어려웠던 양국 관계 한 발도 더 나가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그 상황이 그랬었는데 이제 이렇게 방북까지 하게 된 건 그동안에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의 김영철 통전부장 사이에 이 대화 채널이 있어서 그 긴밀한 소통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나 얘기들이 있었을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북한의 그 김영철 통전부장과의 그 소통이 사실 지금 미북과 북한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지금 외교 채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네.
따지고 보면 그전에는 그 뉴욕 채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 그 뉴욕에 있는 북한 대표부에서 연락을 해오는 뭐 이런 네, 네. 채널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그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의 그 김영철 통전부장이 직접 채널을 갖고 있고요. 지난번에 국무부에서도 거의 매일 그 연락 이메일이든 뭘 하고 있다 이런 걸로 봐서. 짐작컨대 아마 폼페이오 장관하고 김영철 통전부장이 아마 인터넷 이메일을 지금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가능하고요.
네.
또 이 채널을 통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제의 또 일종의 뭐 협상 또 서로 간의 어떤 소통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이번 거 관련해서는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이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셨을 적에 그 얘기했던 영변 핵시설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그 비핵화에 대한 제의 이런 것을 갖고 있고
예.
또 폼페이오 장관도 만일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은 나도 뭐 종전선언이나 뭐 어떤 제재 문제 관련해서 뭘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지금 아마 주고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통전부장의 그 대화 채널이 여태까지는 이제 1차 정상도 성사시켰고 또 지난번에는 또 이 채널 때문에 8월 24일에는 또 방북이 취소되게 됐는데요.
예.
이것이 그 미북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외교 채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2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특정한 무기 체계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자, 무슨 무기를 얘기했을까요?
예, 사실 이 특정한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핵시설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이것은 나중에 좀 밝혀진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이 핵시설 관련해서는 사찰에 사실상 북한이 동의했다 이렇게
예.
밝히고 있습니다.
네네.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일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네.
이 특정한 무기체계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전문가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의 본토를 핵탄탄을 장축한 ICBM으로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순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또 북한도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중간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우선적으로 개발이나 또는 그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단한 데 이어서 폐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문제까지도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부분에서 아마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막후에서 진행 중이고 있고 조만간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도 그것은 정상회담에서 뭔가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네.
뭔가 실제로 미북 간에 아주 긴밀하게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의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네, 이 폼페오 장관은 또 올바른 조건을 조율하기 위해서 방북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올바른 조건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핵심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고요.
예.
북한 비핵화의 그 첫단추는 핵심고. 그러니까
네네.
북한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물질, 핵시설, 핵무기 이런 것을 다 빠짐없이 신고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를 검증 사찰하고 이제 폐기하겠다는 거니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가장 바라는 올바른 요건의 하나는 핵심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도 2차 정상회담에 앞서서 미국으로부터 받아내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요. 우선 제일 큰 것이 뭘까요?
종전선언일 겁니다.
네.
그 앞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사실 한국 정부의 특사단이
네.
9월 초에 방북했을 때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진전된 입장을 받아오지 못했는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응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종전선언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조치들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취하지 않겠다. 이것은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서 두 차례나 분명하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예.
김정은 위원장도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 종전선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실 불가능하다. 이런 게 관측들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결정하고 또 그 결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이런 것들은 종전선언과 또 방금 얘기가 나온 핵신고 문제 그리고 핵시설 사찰 문제 거기에 따른 폐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큰 틀에 진전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관측을 낳기에 충분합니다.
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요. 끝으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뉴욕 방문 소식도 좀 살펴보죠. 문 대통령은 24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촉구했는데 잠깐 들어보실까요?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기대를 거듭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에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비핵화 과정을 조속히 끝내고 싶다라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와 성공을 기원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결심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24일 뉴욕에서 이뤄진 그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과 그 정상회담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것은 그날 나온 두 번째 발언이고요.
예.
그 이날 오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서 그 기자회견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조만간 만나겠다 이렇게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여러 그 물밑 접촉 또 친서 이런 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24일 오전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갖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문 대통령이 25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말을 했는데요. 어떤 공감대가 마련됐다는 것일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공감대가 마련됐다. 이 말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야 하겠다. 종전선언
네.
문제는
네네.
이런 공감대가 마련됐다는 거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마련됐다. 그러니까 아마도 확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끝나지는 않은 게 아닌가 이런 관측 지적도 있는데요. 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종전선언은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먼저 취해야 될 상응조치의 대표적인 그런 것으로 꼽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더 앞으로 미국 간의 협상이 나가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절충안이 마련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있고요. 북한은 사실 종전선언과 함께 제재 완화 문제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제기하지는 않고 있지만 남북 간의 평양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분히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뉴욕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서 출발할 때는 제재 문제도 의제에 오를 것임을 청와대 관계자가 분명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면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론을 다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재 문제는 일단 제쳐두게 됩니다. 그리고 종전선언 여기에 대해서 장시간 얘기를 하고요.
네.
또 그것과 더불어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그리고 또 민간 차원의 교류
예.
그리고 평양과 워싱턴의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이런 것들을 상응 조치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들은 종전선언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는가
네.
상응 조치의 일부로서
네.
이런 관측이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끝으로 문 대통령이 26일 유엔 총회에서 한 연설의 요지를 좀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평양에서 그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흘 만에 뉴욕에 와서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홀했습니다. 나온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그 비핵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26일에는 그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그 평소 그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기조인 북한의 비핵화가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 따라서 미국 국제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상응되는 그런 조치를 취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을 하고 또 이를 통해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하고 또 가장 지구상에 오래된 전쟁 상태인 한반도 전쟁 상태를 끝내자 이런 평소 지론을 굉장히 호소력 있게 그 유엔총회 연설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공식화한 소식,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다음 달에 북한을 방문한다는 내용, 그리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4일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Pops English.
안녕하세요. Pops English의 부정입니다. 미국 대중음악의 지평을 넓힌 사람, 미국 가수 닐 다이아몬드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이곳 워싱턴에 있는 케네디 센터는 공연 예술 분야에 크게 기여한 예술가들을 선정해서 매년 평생 공로상을 수상하는데요. 지난 2011년 닐 다이아몬드를 평생 공로상 수상자로 발표하면서 우리 시대 최고의 대중음악 작곡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닐 다이아몬드의 대표곡으로 스윗 캐롤라인, 송송 블루 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송송 오늘은 이 가운데서 송송 블루란 노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송송 블루, 슬픈 노래라는 제목과는 달리 밝고 가벼운 분위기의 노래인데요.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팝스 잉글리쉬, 오늘은 닐 다이아몬드의 송송 블루의 가사 해석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어 가사 낭독은 스티브 앰버시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Song Song Blue, Song Song Blue.
슬픈 노래. 블루 하면 보통 파란, 파란색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울한, 슬픈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송 블루는 우울하게 부르는 노래, 슬픈 노래라고 해석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수거로 feel blue, feel, F-E-E-L, blue, B-L-U-E, feel blue 하면은 feel sad, feel depressed란 말이죠. 기분이 울적하다, 우울하다, 슬프다란 말입니다.
I've been feeling blue lately.
요즘에 난 기분이 우울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Everybody knows one. Everybody knows one.
누구나 하나쯤은 알고 있죠.
Song sung blue. Song sung blue.
슬픈 노래.
Every garden grows one. Every garden grows one.
어느 정원에든 하나쯤은 자라죠. 여기서 garden, G-A-R-D-E-N, garden, 정원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지 않나 싶은데요. 앞서 나온 everybody knows one, 누구나 하나쯤은 알고 있죠와 같은 의미에서 쓴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구나 슬픈 노래 하나쯤은 다 알고 있고 마음속에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Me and you are subject to the blues now and then. Me and you are subject to the blues now and then.
우리는 가끔 우울한 기분을 느끼게 되죠. Me and you, me and you는 나와 당신인데요. 그냥 우리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me and you는 you and I라고 해야 문법상 맞는 표현이죠. 노래 가사니까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바꿔 쓴 겁니다. 노래 가사는 일종의 시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사실 you and I를 써야 하는지 you and me를 써야 하는지 종종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you를 생략해보면 쉬운데요. 예를 들어서 you and I should study now. 너하고 나하고 이제 공부해야 돼. 이 문장에서 you를 빼면 I should study now. 나 이제 공부해야 돼. 제대로 된 문장이죠. 하지만 만약에 you and me should study now 했을 경우 you를 빼면 me should study now가 되니까 올바른 문장이 아닌 겁니다. 또 다른 경우를 보죠. He will blame you and I. 그 사람이 당신과 나를 탓할 거예요. 여기서 you를 빼면 he will blame I니까 말이 안 되죠. 여기서는 blame 다음에 목적어가 와야 되니까 me가 맞습니다. 이 문장을 바꿔서 he will blame you and me라고 했을 때 you를 빼면 he will blame me가 됩니다. 맞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you and I가 아니라 you and me를 써야 하는 겁니다. 다시 노래 가사로 돌아가서 me and you are subject to the blues now and then. 여기서 you를 빼면 me are subject to the blues now and then이 되니까 말이 안 되죠. 여기서는 주격인 I가 와야 문법상 맞고요. 또 I and you가 아니라 you and I라고 해야 됩니다.
When you take the blues and make a song. But when you take the blues and make a song.
하지만 그 슬픈 감정으로 노래를 지어서 여기서 take the blues, take, T-A-K-E, the, T-H-E, blues, B-L-U-E-S. Take the blues는 take your feeling, take your sad feeling이란 말이죠. Blues는 슬픔이란 뜻인데요. 보통 앞에 get, G-E-T나 have, H-A-V-E가 와서 get the blues, have the blues 하면은 마음이 울적해지다, 슬픔에 빠져들다란 뜻입니다.
John is getting the blues thinking about Jane.
존은 제인을 생각하면서 슬픔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You sing them out again. You sing them out again.
다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sing out. sing S-I-N-G out O-U-T. sing out은 sing louder. 그러니까 큰 소리로 부르다, 큰 소리로 말하다란 뜻인데요.
People in the back cannot hear you. You have to sing out more.
뒤에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더 크게 노래해야 합니다. 더 크게 말해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Sing them out again. Sing them out again.
다시 크게 노래를 부르면 네, 올해 미국 케네디 센터 평생 공로상 수상자인 닐 다이아몬드의 노래 Song Song Blue 가사 함께 해석해보고 있습니다. 닐 다이아몬드는 1960년대 초에 처음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요. 1960년대 말 스위트 캐롤라인을 비롯해서 1970년대 들어 솔리터리 맨, 크래클링 로지, 또 지금 듣고 계신 송송 블루 등을 발표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송송 블루는 닐 다이아몬드가 직접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1972년에 빌보드 인기 순위 정상에까지 올랐습니다. 닐 다이아몬드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꾸밈 없는 노래라면서 이 노래가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Song Song Blue, 정말 곡조도 단순하고 가사도 단순한 노래인데요. 다음 2절도 한 소절씩 해석해 보겠습니다.
Song Song Blue,
Song sung blue.
슬픈 노래.
Weeping like a willow.
Weeping like a willow.
버드나무처럼 울면서. Weep. W-E-E-P. Weep. 이 말은 울다, 눈물을 흘리다란 뜻인데요. 소리 내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걸 말합니다. Willow. W-I-L-L-O-W. Willow는 버드나무인데요. Weeping Willow 하면은 수양 버드를 말합니다.
Song sung blue.
Song sung blue.
슬픈 노래.
Sleeping on my pillow.
Sleeping on my pillow.
베개를 베고 자면서.
Funny thing, but you can sing it with a cry in your voice.
Funny thing, but you can sing it with a cry in your voice.
우습죠? 울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지만.
And before you know it, get to feeling good.
And before you know it, get to feeling good.
금세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죠. 울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지만 우습게도 금세 기분이 좋아진다는 뜻이죠. Before you know it, before, B-E-F-O-R-E, before you know it, no, K-N-O-W. Before you know it은 금세, 금방이란 뜻입니다. 직역하면 당신이 알아차리기 전에, 미처 눈치채기 전인데요. 그러니까 금방이란 얘기죠.
If you keep spending money like that, you will be broke before you know it.
그런 식으로 돈을 쓰다간 금방 빈털터리가 되고 말 거예요. 란 말입니다.
You've simply got no choice.
You've simply got no choice.
선택의 여지가 없죠. 여기서 you've simply got no choice. You have simply got no choice는 You have no choice라고 하는 게 더 좋은 표현입니다.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말이죠. 반면에 by choice, by, by, choice, choice, by choice 하면은 선택에 의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해서, 자진해서란 말이죠.
I did this by choice.
난 이 일을 자진해서 했습니다. 란 말입니다.
Me and you are subject to blues now.
Me and you are subject to the blues now and then.
우리는 가끔 우울한 기분을 느끼게 되죠. Subject to, subject, S-U-B-J-E-C-T, to, T-O. Subject to, 뭐뭇의 영향을 받다, 뭐뭇의 대상이 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요. The blues, B-L-U-E-S, 슬픔의 영향을 받으니까 슬픈 기분을 느끼다, 우울한 기분을 느낀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We are subject to greedy thoughts every once in a while.
우린 이따금씩 탐욕스런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라는 뜻이죠. Now and then. Now, N-O-W, and, A-N-D, then, T-H-E-N. Now and then은 가끔, 때때로란 말인데요. 앞에 every, E-V-E-R-Y, every를 넣어서 every now and then이라고도 합니다.
Every now and then, he calls in sick.
가끔 그 사람은 아파서 못 나온다고 전화합니다. 라는 뜻인데요. Call in sick. Call, C-A-L-L, in, I-N, sick, S-I-C-K. Call in sick은 아파서 결근한다고 전화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When you take the blues and make a song.
But when you take the blues and make a song.
하지만 그 슬픈 감정으로 노래를 지어서
You sing them out again.
You sing them out again.
다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Song sung blue.
Song sung blue.
슬픈 노래
Weeping like a willow.
Weeping like a willow.
버드나무처럼 울면서
Song sung blue.
Song sung blue.
슬픈 노래
Sleeping on my pillow.
Sleeping on my pillow.
베개를 베고 자면서
Funny thing, but you can sing.
Funny thing, but you can sing it with a cry in your voice.
우습죠? 울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지만
Before you know it, start feeling good.
And before you know it, start to feeling good.
금세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죠.
You simply got no choice.
You've simply got no choice.
선택의 여지가 없죠. 닐 다이아몬드의 노래 Song Song Blue 끝까지 해석해봤습니다. 전에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실린 닐 다이아몬드의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요. 기자가 닐 다이아몬드에게 자신의 노래 가운데서 가장 완벽한 노래를 꼽으라면 어떤 노래를 꼽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닐 다이아몬드는 항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벽한 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겸손함을 보였는데요. 굳이 골라야 한다면 스윗 캐롤라인 그리고 송성 블루를 고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노래일수록 완벽에 가깝다고 믿기 때문이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나온 표현 정리해 보도록 하죠. Feel blue, 기분이 울적하다, 우울하다, 슬프다. Sing out, 큰 소리로 부르다, 큰 소리로 말하다. Before you know it, 금세, 금방. 그리고 또 비동사 다음에 subject to가 오면은 뭐뭇에 영향을 받다, 뭐뭇의 대상이 되다. Every now and then, 가끔, 때때로 이런 뜻입니다. 자, Pops English 이제 또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요. 닐 다이아몬드의 노래 Song Song Blue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ong Song Blue Everybody knows one Song Song Blue Every garden grows one Me and you are subject to the blues now and then. But when you take the blues and make a song, you sing them out again. You sing them out again. Song, song, blue, weeping like a willow. Song, song, blue, sleeping on my pillow. Funny thing, but you can sing it with a cry in your voice. And before you know it, get to feeling good. You simply got no choice.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해외 민간 원조와 발전 문제를 총괄하는 미국 정부 기관이 왜 현지에서 종교의 자유 또한 신경 써야 하는 걸까요? 미국 국제개발처의 마크 그린 처장은 우리는 시민 중심의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정부에서 예배의 자유는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는 표현과 결사, 집회의 자유와 차별받지 않을 자유 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더 실질적인 이유는 국제개발처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을 하는 데 있어 신앙을 기반으로 한 단체들과 자주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린 처장은 종교와 연관된 협력단체들이 이런 소외된 공동체에 더 신뢰를 받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종교의 자유는 종교 관련 단체들이 자신들의 독특한 신앙적 특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국제개발처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종교의 관용이 없다면 이는 빈번하게 폭력과 억압, 소외, 모든 사람에 대한 핍박을 야기합니다.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은 무관용이 어떤 모습인지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S와 그들이 저지른 만행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그린 처장은 국제개발처는 예배의 자유를 인권의 핵심으로 여기는 만큼 종교 증오 발언과 종교 간 갈등 해소, 종교의 자유 보호를 위한 법 집행 강화, 이를 위한 시민사회 역량 증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개발처는 현재 비정부기구와 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협력 체결과 조달 절차를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제개발처는 최악의 종교 무관용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역량과 정부의 노력을 측정하는 척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제개발처는 파트너 단체들과 협력하면서 역사적으로 원래 존재했던 인종과 종교 다원주의를 실현하고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린 처장은 이것은 신앙의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앙의 전통에 대한 사회적 관용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종교 다원주의는 다양한 문화적 모자이크의 부분이며 우리의 가치 표현이며 발전의 문제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That's the funny thing about the Golden Gate Bridge. It's not gold at all. It's a red color.
50개 주 곳곳에 숨어있는 다양한 얘기.
미시간이 옛날에는 디트로이트가 수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랜싱이라는 곳.
The very first British attempt to establish a permanent colony in the New World was in.
50개 주의 어제와 오늘.
뭣도 모르고 내려져 여기가 해발 한 5천 피트 위에 있는 4천. 800대는데요. 피트 위에 있는 도시인 줄은 모르겠는데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심적인 여유. 예, 심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인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